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10절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해서 멸망을 이사야에게 미리 예고해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서 보여주셨죠. 그런데 그 환상이 재밌는 환상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환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6절에서 9절까지 지난주 했던 건데 사실은 9절 앞에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6절에서부터 9절 앞에 부분까지 지난주에는 파수꾼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바벨론의 멸망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은유적으로 비유하면서 어떤 말씀을 했었는가 하면 마병대가 오는데 혹은 기병대가 오는데 낙타들이 오고 있고 나귀대가 오는데 사마귀를 그렇게 걸어오게 되면 파수꾼이 그것을 보고 빨리 보고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하반부부터 시작해서 10절에 이르러서는 그 바벨론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결론은 어떤 결론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1차적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 그리고 어떤 결론을 주고 계시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보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이건 지난주에 했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그래요. 함락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무너졌다라는 말이잖아요. 함락됐다는 말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건데 이 바벨론이 멸망했다, 무너졌다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함락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 다음에 그냥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그러면 되는데 바벨론이 조각한 신상들을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냥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러면 되는데 바벨론이 만든 신상들을 조각한 신상들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벨론의 우상들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표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그냥 무너졌다 그러면 되는데 바벨론이 조각한 신상들이다 그랬어요. 바벨론은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바벨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쓰는 표현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히브리 민족들조차도 하나님을 대항한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우상을 섬긴다라고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어떤 나라가 있었는가 하면 북쪽의 이스라엘에 두 동강이 났을 때 북쪽의 이스라엘에 가장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죠. 아합이라고 하는 왕은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이세벨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요 우상을 갖고 와요. 우상을 갖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던 제단을 다 허물고 거기에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과 가짜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겼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다 죽이고 우상을 다 때려부셨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더 전으로 돌아가면 아주 유명한 것이 이런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마무리를 하고 난 다음에 죽을 날이 가까워 왔을 때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이에요.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런데 백성들한테 뭐라는 줄 아세요? 너희들은 결정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우상을 섬길 건지 결정해라. 알고 봤더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인데 그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자기 집에 우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조그만한 신상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것을 알고 죽기 전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거냐 우상을 섬길 거냐 하나를 결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면 바벨론이 무너진다, 멸망한다라고 해도 충분한데, 바벨론의 우상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가장 그 적극적인 표현이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서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1장 47절과 52절인데요.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가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여기서 47절과 52절에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누구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이 세운 우상을 그날에 없애겠다는 거예요.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누가?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날에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만 곁길로 갈게요.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성도들이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니까 어이 목사님 우리 집에는 불상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불상까지 다 때려쳤고요. 이 벽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죄송해요. 성도들의 삶 속에 우상 숭배가 좀처럼 먹어 들어오고 있어요. 마치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 동안에도 자기 집에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 살아가요. 언제 그러는 줄 아세요?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저는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건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건강, 아니, 아멘 하셔도 된다니까요.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진심이에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벌고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돈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 돈 없이 못 살아요. 저도 알아요.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는 이야기를 해도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제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건강하세요. 다들 건강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삽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도 난 몸이 아파서는 절대로 못 살아요.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그게 들어와요. 저도 결혼한 딸이 있고 결혼 안 한 아들이 있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뭐 시집간 딸한테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지만 결혼 안 한 아들한테 가끔씩 잔소리합니다. 뭐라고 잔소리를 하는가 하면, 아니 돈을 좀 모아야 장가 갈 때 쓰지.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말 틀리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어서, 아들아 잘 들어. 돈은 조금 모자라도 예수님 없으면 안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하나님밖에 없어. 평생의 소망은, 평생에 우리가 살 수 있는 삶의 근원은 예수님이야. 이 말을 더 자주 할까요? 아니면 돈 있어야 살아, 이 말을 많이 할까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우리 삶 속 깊은 곳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가 돈을 벌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내가 만든 어떤 명예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과 덧입혀서 놓고 보면 너희가 세웠다고 내가 벌할 거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 있어요. 당신 교만하지? 하나님이 교만을 꺾어버릴 거야.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어요, 없어요? 저는 많아요. 야, 정 목사, 너 교만하면 하나님이 꺾으실 거야. 바벨탑이죠. 바벨탑을 사람이 세웠어요.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어요. 인간 중심으로 세워놨던 그 바벨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어떤 교만함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자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세운 아방군이라면, 여러분들이 세운 여러분들의 명예라면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했었던 그 말이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단순하게 바벨론의 멸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사야서의 전체 그림 하나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도 반복할게요. 이사야서에서 특별히 13장에서부터 여러 나라에 관한 멸망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나라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누구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남은 자들이에요.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신 못 차리면 이런 나라처럼 될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억누르고 있었던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신다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기 때문에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바벨론의 멸망 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세운 우상이 승리하는 것이 아닌 누구의 승리를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 백성에게는 바벨론의 그런 멋있고 화려하게 사는 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승리,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요. 우리가 억눌리면서 살아가요. 그냥 변변치 않게 살아가요. 그냥 별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울증도 걸릴 수 있고 자격지심을 걸릴 수도 있고 열등감에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됐는지 그냥 스스로를 자책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종의 승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최종의 승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우리 견디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마귀한테 그러는 게, 너 덤빌려면 덤벼. 그래, 오늘 네가 이길 수도 있어. 내가 넘어질 수도 있어. 내가 자빠질 수도 있어. 근데 네가 아무리 공격해봐. 내가 10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승리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그 이야기를 1세기 후반부에 숫자를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AD 90년부터 시작해서 110년 그 사이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정말 심하게 핍박했어요. 그때 사도 중에 제일 오랫동안 살았던, 나이가 제일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반모 섬에 들어가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쓰게 하셨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그 요한계시록 안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의 바벨론은 누구냐면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아무리 힘들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언젠간 무너진다. 이게 흩어져 있는 성도들,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한테 용기를 주고 위로해 주고 있는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조금 더 멀리 우리들에게, 그리고 더 멀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은 그러면 누구냐? 사탄의 세력이에요. 사탄의 나라, 사탄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사탄의 세력, 그 바벨론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망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이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그 다음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21장 9절 뒷부분에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혹 헷갈리지 마세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를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뱀의 머리를 짓밟았던 여자, 이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까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이 땅에 남겨주시면서 승리를 만끽하라고, 승리를 확신하라고, 그러면서 승리의 하나님을 외치라고, 승리의 십자가를 외치라고 이 땅에 남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들도 두 손 들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환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좀 없어도, 몸 좀 아파도, 뭐 보잘것 없어도 That's okay. 괜찮아요.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가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나약한 성도들이든 이제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든 아직 갈팡질팡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야죠. 하나님이 계신다니까 라고 외쳐야 될 것 아니에요. 사탄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니까 라고 외쳐야 될 것 아니에요. 이사야가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선지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선지자가 뭐라고 부르짖는 줄 아십니까? 10절 말씀 앞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가 짓밟은 너 는 누구일까요? 내가 타작한 너는 누구일까요? 바벨론일까요? 유다 백성일까요? 유다 백성입니다. 이제 여기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결론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챌린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짓밟은 너라고 하는 이 한글 번역이 아주 조금 아쉬워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내가 짓밟은 너가 아니라 나의 짓밟은 너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 영어로 얘기하면 I가 아니라 my예요.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그게 그렇게 표현이 잘 돼 있어요. My thrashed one. 나의 짓밟힘을 당한 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타작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키질이거든요. 키질 여러분 뭔지 아시죠? 알고 가고 가라지가 있으면 이렇게 키질을 해가지고 가라지 같은 거 낙엽이랜다. 하여튼 뭐 겨, 껍데기 같은 거 이게 날아가게 하는 거 키질이잖아요. 거기서도 나의 키질을 받은 너라고 돼 있어요. 이게 왜 다른가 하면 내가 짓밟은 너라고 번역을 해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뜻이 차이가 있는가 하면 내가 짓밟았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강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나의 짓밟힘을 당한 너라고 하는 말은 내가 너를 밟기는 했지만 내 거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타작을 하기는 했지만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타작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타작마당이 있습니다. 타작마당은 누구 거겠습니까?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타작 마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가지고 곡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곡물을 가지고 온 다음에 바닥에다 놓고 그것을 먹으려면 껍질을 벗겨야 돼, 안 벗겨야 돼요? 껍질을 벗겨야 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냥 그 겨가 붙어져 있는 대로 그대로 먹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타작하는 거예요.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칠 때 살살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차게 내리쳐야 되겠습니까? 대차게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고 나면 뭐가 생겨요? 껍질은 벗겨지고 그 다음에 키질을 해서 그리고 벼는 날아가게 하고 그렇죠? 그 뭐가 남아요? 하얀 알곡이 남는 거예요. 그 알곡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부르짖는 말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누군지 알아? 너희가 비록 짓밟히고 너희가 비록 타작질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남아있는 알곡이야. 너희들은 남아있는 알곡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사실은 억누르고 있는 게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이 억누르고 있었어요. 억누르고 있었는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깨부시는 거예요. 우상을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고 나니까 없어지죠. 없어지면서 유다 백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억눌리고 있다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는 죄의 짐이 없어지는 것처럼 펑 하고 사라지면 가벼워지잖아요. 살맛 나잖아요. 그리고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라고 지칭해 준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나의 짓밟은 너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래서 결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 결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소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비록 이 10절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끝에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내가 너에게 전했다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잉크가 남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성경으로 Lor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Lord가 L-O-R-D가 모두가 대문자예요. 모두가 대문자예요. 그때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을 놓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벨론을 다스리십니까? 안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모든 것을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야기해 준 대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짓밟은 너, 내가 타작한 너. 여기 뭐가 담겨있다고 그랬어요? 알곡으로 나온다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짓밟히고 있고 비록 억눌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짓밟으신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에게 타작을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 내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너 내 거야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이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남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바벨론은 없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정말 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 흐르는 하나의 주제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정말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서 1절이 시작하는 부분이죠. 물론 22절이 마지막 절인데요. 13장에서 바벨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 있는데 제가 읽을게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22절이에요. 그의 궁성에는 승랑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정에는 들개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에 대해서 그의 날이 오래지 않을 것이다.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양탄자 깔고 카페 깔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던 그런 날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장소가 짐승들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폐한 도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13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을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겼다고 그랬죠. 그 구원의 메시지가 40장부터 66장까지의 주제예요.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고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를 시작을 하면서 저는 주제를 이렇게 잡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40장 1절과 60장 22절을 볼까요? 40장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백성이요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억눌리고 바벨론에게 억눌리고 물론 유다가 잘못했어요. 물론 유다가 잘못했지만 억눌렸어요. 근데 그 백성을 향하여서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위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60장 22절에서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우리가 60장 22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합니다. 아, 내가 비록 지금은 쫄딱 망해갖고 요 모양 요 꼴로 살지만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본래 그 뜻이 아니라니까요. 억눌려 있고 찌들려 있고 마귀로부터 원수들로부터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 때문에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결론입니다.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도 힘들게 사는 분들 많아요. 지친 모습으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이 되었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었든,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든, 나의 실수 때문에 그렇게 되었든, 아파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타작을 하고 짓밟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었어요. 알곡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괴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알곡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너무 하나님도 괴롭지만 때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견디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견디세요. 지금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것 회개하시면서 견디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먼 나라로 먼 시간 후로 놓고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교회가 공격을 세상에서 공격을 받아요.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짓밟을 것은 사탄이에요. 무너뜨리실 것은 사탄이에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파도 견딥시다. 참읍시다. 견디십시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슴에 품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두 팔 벌려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어렵고 지금 당황스러운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래도 괜찮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괜찮다. 견디고 믿음으로 우뚝 서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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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비록 우리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수로 말미암아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괜찮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뚝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